예,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격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사실을 배웠고 또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 때그 동반되는 심판 때는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장식하는 아주 엄정하고도 또한 큰 힘을 얻는 그런 자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보셨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초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그 신자의 삶의 기초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서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사도에게 그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 감동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 여기에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서신을 받아보는 요한의 독자들의 그 분위기를 지금 뭔가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랑이냐 이러죠. 굉장한 사랑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가끔 성경 저자들의 이런 아주 애절하고도 그 벅찬 마음을 이런 짧은 부사구절, 어떠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갑자기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뭔가 반전하고 싶은 그것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또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수 있는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사랑의 삶을 살수 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 또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 이네 개의 주제는 따로 흩어진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어우러진 그런 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핵심에 있고 그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 사랑 위에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는가, 어떠한 삶이 가능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 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현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기부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동기부여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안일해진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작은 일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을 더 많이 성취시켜야 하고 또 일을 더 많이 진보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기부여의 방법들을 개발해냅니다. 근데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는 뭐 비슷하게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를 몰아준다라든지 뭐 띄워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 뭐 좋을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물질을 다 얻었을 때 자기가 취한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냐 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삼고 지금 뭔가 자기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막 기뻐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이 사랑을 만난 자들, 이 사랑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는 결국 자기가 얻고 채워진 그 사랑을 더 많이 내어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보상이 있고 동기부여의 그 종류들이 있지만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남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동기부여의 방식을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뭔가 결과 성취, 더 많은 것을 업적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랑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면 그 사랑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수록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변화를 갈망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를 굉장히 사모하게 되면 더 오래 살고 싶고 좀 더 낮게 변화되고 싶어집니다. 공지영 씨가 쓴 소설에 보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형 날짜가 가까워진 그 사형수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사형수의 인생의 배경은 정말 바닥이고 쓰레기 같았죠. 그것을 안 본인은 이런 인생은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죽는 것이 최선이다.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그 망나니 여 교수와의 그 사랑 속에서 결국은 난 더 살고 싶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형 집행 날짜는 다가오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삶에 애착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유명한 문호를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쓸 때 70번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노인이 배 타고 나가서 그 큰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는데 뭐 그 스토리 뭐 새롭게 쓴다고 70번이나 쓰냐고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헤밍웨이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버리고 다시 쓰고 버리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이 무언가 내 쪽으로 원하는 그것을 자신의 그 소명을 소설을 쓴다는 소명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집념은 자신의 일을 잘 성취하고 싶은 사모함과 애착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너머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고 부활의 새 생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바라보게 된 그런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발생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내용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 원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일이 한 번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존재가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부활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신자의 삶의 본디의 기본 꼴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서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삶을 십자가에서 떨쳐버리게 하며 다가오는 삶을 바르게 사는 방식을 터득하고자 할 때 부활의 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맛보는 삶의 그 기쁨의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우리의 현재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기초가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우리가 2장 후반부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주의 재림과 또 그분의 거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론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보라라고 외친 것은 사도 요한의 이런 말이죠. 맞다. 우리의 삶의 이런 현재적인 삶의 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관한 것, 또한 그것 또한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서 빠질 수 있는 신앙의 공통적인 뿌리가 아닌가. 이것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독자들은 자신이 예전에 경험하면서 경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비추어서 이제 사도가 펼쳐갈 재림에 관한 그 주제의 복음의 교훈을 더욱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말입니다. 나타내심이 된다라는 말이 원어에 더 가까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라고, 그에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보다 더 심오한 데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매우 영광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다른 내용과는 사뭇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2장 28절에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부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게 사실 지난주와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 차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은 바로 몇 초 뒤의 차이죠. 그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런 말씀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존재가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한 번 피조물인 이상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적 영역으로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지상 생애와 또 주님께서 보이신 부활 영광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을 줄 아느냐?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아버지의 뜻과 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새 몸을 입으셨죠. 우리도 그런 새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육적인 몸을 심고 영적인 몸을 거둔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죽자마자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지금의 차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새 몸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이 부활 후에 분명하게 드러났죠. 주와 구주로서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주와 구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된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과 더불어서 우리 신자에게는 영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모두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말은 주님을 더 깊이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깨달음이 확실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새 몸을 입는다라는 뜻 말씀드렸죠. 환경적인 변화라는 말은 이제는 그때 가서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악의 영향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그 유혹과 그리고 악의 죄의 악 영향으로 우리가 많이 괴로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환경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더 영광스럽고 축복의 신비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내적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장애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변화된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 대단한 변혁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변화 속에 내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광과 기쁨의 순간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성경에서는 그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 그냥 그때 가서 그냥 이루어진다,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온 말씀에 보듯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기 정화를 하는 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죄 있는 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추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 문제를 항상 호소합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뿌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 그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자신을 정화하면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적인 호소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는 룰로 만들고 싶어 하기가 쉽죠. 삶의 금기와 강령사항들을 두고 난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난 이런 것 저런 것은 꼭 해, 그래서 깨끗해.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뜻을 새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길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도전을 우리는 많이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뭐 엄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성격을 가진 도전인데 그 사랑의 격려를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격려를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격려를 받는 삶의 그 방식이 방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격려를 수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동기부여를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길러가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를 볼 때 그 뜻이 많이 통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비춰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내 삶을 규율화하지 말고 항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되새기고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중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그렇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주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지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일구어내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몫에 대한 또 그 가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을 닮는 것이 다 동일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라면 왜 이 땅에서 흠이 잡힐 것이 없이 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코멘트를 보면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패스냐 페일이냐, 너는 90점이냐 30점이냐 이렇게 채점 숫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처음부터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의 삶의 그 정황과 독특성에 맞게 평가를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내 삶에서 내가 쏟아붓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모범과 표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하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목도하는 것을 그리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분이 비치시는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깊은 감회를 느끼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지금 여기 다 모인 분들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복음의 소망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갖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굳게 갖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됨이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이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말씀의 터전 위에 어떠한 사랑의 집을 지어갔으며 주님을 얼마나 보고 닮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큰 그 산악 등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먼 길이고 체력 소모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뭐 몇 주 또는 몇 달에 앞서서 자신이 그 등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작 그 등반할 때 그 영광된 등반이고 기쁨의 등반이 될 줄로 알았던 그것이 아주 고행이 되겠죠. 얼마 걷지 않아서 다리에 쥐가 나고 그냥 힘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내가 그 산악을 등정하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근육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식이요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한 사람은 그 등정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퀄리티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신약의 모든 많은 저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영생 안에서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어떤 저자들 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비유들 속 비유와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본문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맞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죠.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큰 상을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작은 상도 있을 것이라는 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큰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큰 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작은 상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을 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런 막연한 기대는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져가야 합니다. 진짜 기대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뭐 큰 벌 작은 벌 뭐 큰 상 작은 상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헤아리고 오늘 본문과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기대하는 것의 의미를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주어진 현재의 삶의 여정에서 더욱 복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